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오늘 최근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입양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유엔사가 킹 입양의 신병 등과 관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과 정전협정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킹 이등병의 월북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우리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그의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이 구금 등 형사처벌 전력에도 JSA 견학을 승인받을 수 있었던 점에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가 주관하는 판문점 JSA 견학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은 사전 등록 절차를 통해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장 통제 등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정전협정 관리 임무 등을 수행합니다.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 이등병은 지난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 달 JSA 견학에 참여하던 도중 무단으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세르베이 쇼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새벽 4시경 비주거용 건물 두 채에 대한 드론 공격이 신고됐으며 주요 손상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가 드론 두 기를 이용해 모스크바 내 시설들을 공격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공격에 동원된 드론 중 한 기는 모스크바 중심부에 추락했으며 다른 한 기는 남부의 한 사무실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RTV 1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습을 국제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지난 5월에도 크렘린궁 상공에 드론 두 기가 출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크름반도에 17개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14기가 요격되고 3기는 크름반도에 추락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남부군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흑해 인근 항구 도시 오데사에 밤사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곡물 창고가 파괴되고 항구 직원 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빼앗겼던 영토의 절반을 되찾았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처음 점령당했던 영토의 약 50%를 이미 되찾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에 대한 반격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격이 힘겹게 진행 중이며 향후 1에서 2주 안에 끝나진 않을 것이고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F-16 전투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핵심은 적절한 훈련과 유지 보수 그리고 이를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존재는 하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없다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최근 벨라루스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서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지난 20일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서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벨라루스 특수부대에 대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캄보디아에서 지난 주말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CPP가 오늘 밝혔습니다. 소기산 CPP 대변인은 이날 발표를 통해 CPP가 총 125석 중 120석을 차지했다며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압승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국민을 행복하게 섬기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CPP에 맞서 전 캄보디아 구국당 출신들이 창당했던 촛불당이 도전장을 냈지만 절차상 문제로 선거 참여가 박탈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는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주한유엔군 사령부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다양한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입니다. 또 지난 20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미국 전략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 등 전략자산 전기의 가시성 증대가 북한의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담화를 낸 뒤 이틀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 2발과 화살 2형 2발을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은 화살 1형과 화살 2형에 전술 핵탄두인 화산 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발사 당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 미사일들을 고도 60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쉽지 않은 무기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 사무국장은 미한 핵협의그룹이 출범하고 SSBN이 부산에 기항한 뒤 SRBM에 이어 순항미사일을 또 쏜 것은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긴급 대응 성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려면 장거리 미사일을 쏴야 하지만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지난 12일 발사했기 때문에 다른 미사일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NCG 출범과 함께 미국 SSBN의 기항에 따라가지고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취약 시간에 발사를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습과 충격 효과를 크게 주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린 데 대한 반발로도 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전날인 21일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내고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국방상의 핵 사용 경고 담화가 말뿐이 아님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미국의 전략 원잠 배치가 소위 핵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협박이 실존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미사일이 화상 1형 또는 화살 2형이 맞다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 기지까지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사거리가 2,000km까지 나오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가 아닌 실전 훈련 차원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교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수직으로 떨어지는 전술 유도 무기와 함께 수십 미터 초저고도의 순항 미사일을 연이어 쏘므로써 핵 미사일 석거 쏘기 위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행할 전쟁 양상은 특정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수직 수평의 다차원적 공격, 그것도 이제 그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무기체계에 핵을 탑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그런 공격이 되는 거죠.
북한이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서해상으로 쏜 데 대해선 중국과의 대미 공동전선 구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 SSBN의 부산 기항은 중국에게도 안보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서해상으로 지대한 미사일인 순항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에 적극 동조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이 오는 27일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대내외 대미 항전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할 것이라며 특히 다음 달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을 구실로 지난해 11월 미한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반발했던 만큼이나 거센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는 북한의 위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북한 국방상이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런 위협이 실제적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국가인 만큼 이런 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북한에 분명히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며 우리 자신과 한반도에 있는 3만 8천 명의 미군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 능력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이 지난 18일 한국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른 것으로 SSBN의 한국 기항은 지난 1981년 이후 42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은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이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해 전략 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는 우리가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서 밝힌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21일 VOA에 미한 동맹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체를 통해 취한 조치들은 북한의 긴장을 고조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 차관들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내실 있는 성과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상 사무차관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세 나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세 차관은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해 3국 안보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틈없는 3국 공조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월북한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레 해리슨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24일 서울에서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한국 내 외신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The communication has been initiated.
해리슨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사가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신병과 관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당국의 접촉 시도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 간 소통이 이루어진 사실이 유엔사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킹 2등병 송환 협상의 본격적 진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킹 2등병의 월북 사건에 대해선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그의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킹 2등병이 구금 등 형사처벌 전력과 같은 각종 기록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 지역을 견학하는 것을 승인받은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적 가치와 위험 요소 사이에서 지속적인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앞서 22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JSA를 통해 북한군과 지속해 대화하고 있다며 유엔사와 북한군이 소통하는 직통 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통해 북한군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 2등병은 지난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 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날 JSA 견학에 참여하던 중 무단 월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와 주한 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새무엘 퍼파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지명됐습니다. 퍼파로 지명자는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사안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무엘 퍼파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21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퍼파로 지명자는 미 해군 4성 제독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하와이에 본부를 둔 통합전투사령부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퍼파로 제독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복무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미국의 중점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함대 사령부인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퍼파로 지명자는 지난 1987년 임관해 해군 비행장교로 다수의 비행훈련 경험을 갖췄으며 해군 중앙사령부와 우함대, 연합해병대 사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해군대학과 항공지휘참모대학, 항공전쟁대학, 해군전쟁대학 등에서 공부하며 여러 병과에 대한 이론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 해군 내에서 대중국 작전에 능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2021년 5월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퍼파로 지명자는 올해 2월 국방 관련 포럼 행사에서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국 국민, 파트너, 동맹의 안전과 안녕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 Pacific nation. What happens in this region is of utmost importance to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American people.
그러면서 영내 적국들의 빈번한 위협으로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주권, 인권, 항행의 자유 등이 날마다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퍼파로 지명자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서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사안도 다뤘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을 방문해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을 만나 북한의 잇단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방위를 위해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자산이 한반도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신임 해군참모총장 인선도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사 프란체티 해군 부참모총장을 신임 해군 참모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미군 역사상 여성으로 두 번째로 사성 장군에 올랐던 프란체티 후보자는 지명이 확정되면 미 해군을 총지휘하는 첫 여성이 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주한미 해군 사령관으로 한국에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주요 해군 지휘관 인선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신임 지명자들은 미국 해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로 풍부한 작전과 지휘 경험을 갖춘 적임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명자들이 인준이 확정되면 미 해군과 인도태평양 연합군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해양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정례화 모색 등을 통해 3자 협력이 더욱 제도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1일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보다 정례화된 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이날 미 브루킹스 연구소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한일 3국의 국방협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are developing plans for more regularized exercises rather than just exercises in response to DPRK activities.
또한 미한일 3국 정상이 언급했던 미사일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서도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혁신이라고 레트너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또한 영내 안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자 새로운 추세는 이런 유형의 그룹들이 실제 함께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그냥 모여서 대화하고 시각을 공유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한일 3자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e really do commend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for the historic progress they've made.
특히 이러한 3자 협력이 한국과 일본 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화해가 바탕이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룩한 역사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이룬 진전으로 전례 없는 3자 협력이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삼각공조는 한일 관계가 올해 들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3월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해결안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관계가 회복되며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회담했습니다. 3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전 훈련, 해양 차단 훈련을 포함한 우리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타이완 해협 유사시 시나리오에 대해 동맹과 얼마나 공조가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hope that together all of us can contribute to maintaining that peace and stability.
타이완과 타이완 해협이 세계 경제와 통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위기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영내와 전 세계 모든 파트너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리튼 브링컨 차관보는 그러면서 많은 파트너들 사이에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트너 국방부 차관보는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다른 비전을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운행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불안전하고 위험한 행동을 감행하고 경제적인 강압행위를 벌이며 영내에서 부패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미국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에 반발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가운데 미국 공군의 첨단 정찰기들이 연이어 일본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군은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일본 항공자유대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첨단 정찰기들이 이틀 연속 일본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RC-135 시리즈로 불리는 RC-135S 코브라볼, RC-135U 컨베센트 두 종류가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오션어딩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코브라볼은 21일 일본 상공을 거쳐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전 세계 세대뿐인 미군 특수정찰기인 코브라볼은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용기들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20일에도 일본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군의 첨단 정찰기 RC-135U 컨벤센트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20일 오션어에 따르면 컨벤센트는 일본 남부에서 날아가다 좌취를 감췄습니다. 미국이 단 두 대만 보유한 컨벤센터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북한 핵실험 시 전자파를 감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앞서 북한은 20일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20일 VOA에 미한 동맹이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체를 통해 취한 조치들은 북한의 긴장을 고조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려는 동맹의 목표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미 공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2대와 F-35A 라이트닝 2 2대가 지난 19일 일본의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이글 4대와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강력하며 영내 파트너십의 보안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F-35 라이트닝 2는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기지 등 주요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미국의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로 특히 적 후방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 언급과 한국 내 독자 핵 보유 지지 여론이 미국의 훨씬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을 이끌어냈다고 전직 미국 고위 관료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민의 강력한 핵 개발 요구와 의지를 인지하면서 최선의 우려 해소 방안을 내놨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단을 강구하되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는 무력 대응도 중요한 선택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와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스턴 국장님,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북한이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과거 인질 외교와 좀 다르지 않나요?
Yeah, it's a little different. I think you could say that Private King made what you might call a bad career move.
조금 다릅니다. 킹 이병은 그의 경력에 나쁜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약 3만 명의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탈출했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간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남북한 간 차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있죠. 이것은 분명히 불안정한 사람의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협상 카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그의 복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송환을 위해 미국의 대북 정책의 다른 부분에서 타협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롱 차관보님, 킹 이병은 하급 병사이고 그가 북한에 얼마나 군사적, 정보적 가치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문제 사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킹 이병은 북한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고 골칫거리가 아닐까요? 또 미국으로선 미군 병사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체면을 구긴 건 아닐까요?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losing face and being embarrassed. Are we embarrassed that one of our soldiers?
체면을 구긴 것과 당황스러운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병사 한 명이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당황스러울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하급 병사가 매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폭력 행위 등 나쁜 행동으로 인해 수감됐었죠. 솔직히 오토 원비어도 전략적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원비어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죠. 이 미국 시민에 대한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되지 않은 어떤 전략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킹 이병 사건이 북한에 좋은 전략이나 협상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스턴 국장님, 북한에 기항한 미 해군 전략잠수함 켄터키함이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합니까? 어떤 능력을 갖췄습니까?
Yeah, the Ohio class submarines of which the USS Kentucky is one are really at the core.
켄터키함 등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들은 미국 핵 억지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미국 3대 핵 전력의 핵심입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14척이 있는데 탄도미사일을 20기씩 적재하고 있죠. 각 미사일엔 여러 개의 탄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바다 어디에 있든 짧은 시간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수함이 항구에 정박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전략 핵 잠수함의 임무는 심해에 잠복해 적에게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기항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실제로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힘과 확장 억제 공약의 일환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산항 기항이 미한 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압도적인 힘을 실행하겠다는 신호로 봐도 됩니까?
Well, the deterrence is a complicated thing, right? And it's psychological as much as physical, right? So there are two components.
억지력은 복잡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만큼 심리적이기도 하죠. 전자는 역량이고 후자는 안심시키기.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이 중 역량과 관련해선 미국이 모든 종류의 군사력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항은 미국의 공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확인하고 안심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롱차관보님, 워싱턴 선언과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도 시사해야 할까요?
I think in the last week I was very clear about the sequence that takes you to retaliation.
저는 이 방송에 출연해 보복으로 이어지는 순서에 대해 매우 명확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우산과 잠수함 기항으로 모든 사람들이 특히 보복과 핵 공격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여러 평가를 거쳐야만 보복과 대응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다른 활동으로 인한 재앙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요. 언론은 특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것이 핵무기이든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이든 미한 간 협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특히 남북한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재앙적 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예방조치가 포함됩니다.
그 예방조치에는 발사대에 놓인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이 포함되고요?
They could, yes.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배치하고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늘렸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So while I applaud these innovative and I think very important
바이든 정부의 이런 혁신적이고 매우 중요한 계획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발적 행동을 일삼는 북한의 생각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온 악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창의적이어야 하고 북한의 선택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걸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There have been a number of initiatives that have been proposed over the years. Increased interdiction of North Korean.
수년간 여러 방안이 제안됐죠.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선박을 더 많이 차단하고 예방 활동을 늘리고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미사일과 핵뿐 아니라 생화학과 기타 무기 등의 사전 단계가 될 만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한계점에 와 있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무력 대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북한이 여태껏 그랬듯이 특정 한계점을 넘는다면 한국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핵무기를 사용 직전까지 간다면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요.
존스턴 국장님,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요?
Well, it's certainly understandable that South Korea would have this debate about nuclear weapons, but it's definitely not in Japan.
한국이 핵 보유 논쟁을 벌이는 걸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 보유는 한국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유럽과 비핵 전통이 강한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한국의 일방적 핵무기 보유 결정은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도 그 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핵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우위에 서야 합니다.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어기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란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은 한국에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재래식 능력을 미국의 핵 억지력과 통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과 미한 동맹을 위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 국민들의 공개적 핵 무장 논의와 강력한 요구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이끈 게 아닙니까? 핵 협의 그룹 결성으로도 이어졌고요.
Yes, I think that's right. I mean, I think clearly the United States had work to do with South Korea.
그렇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켄터키함 기항과 핵협의 그룹 창설과 같은 새로운 노력들도 그런 취지죠. 억지력의 심리적 차원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핵무장은 한국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중요성 외에 핵협의 그룹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한국의 안보를 강화합니까?
Bilaterally, the U.S. and the ROC have had an extended deterrence dialogue for some time.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 한동안 확장 억제 논의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핵협의 그룹은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몇 가지 협력 방안이 발표됐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 새로운 훈련과 시뮬레이션, 핵 위기 발생 시 협의에 초점을 맞췄죠. 특히 미국의 핵 능력과 한국의 매우 강력한 재래식 능력을 통합하는 데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강력한 순항,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미국의 핵 역량과 통합하는 것은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핵협의 그룹을 혁신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기존의 대화를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롱 차관보님, 어떤 이들은 북한이 핵탑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입증하면 미국의 핵 우산은 찢어진 우산이 된다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I don't agree that the nuclear umbrella is a broken umbrella. A friend of mine once told me that the best understanding.
찢어진 우산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핵 우산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를 해줬는데요. 우산이 비가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의 냉전 기간 동안 핵 우산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산이 비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핵 우산이 상대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핵 우산이 하는 중요한 일은 미국의 한국 방어 의무입니다. 즉 미국이 우선으로 한국을 덮고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 미국은 이에 맞설 것입니다. 또한 확장 억제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맞설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소련이 직면했던 것처럼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상호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성적으로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죠. 냉전 이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찢어진 우산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여러 조치를 미국이 최근 강화했다는 것은 이것이 강력한 핵 우산임을 보여줍니다.
존슨 국장님, 워싱턴의 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서울을 위해 자국 도시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So this is the challenge of deterrence, right? How does the United States demonstrate that?
이것이 바로 억지력의 도전이죠. 미국이 어떻게 그 의지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결국 확장 억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미국의 진심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미한 양국 대통령이 조약상 약속을 신성하게 여기며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롱차관보가 언급한 대로 전략 핵 잠수함 기항, 핵협의 그룹 창설,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확대 등 미국 정부는 한국 방위 약속이 여전히 신성하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불식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건 미국의 모든 동맹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속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 집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 등으로부터 마스크 같은 개인 보호장비를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 보호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된 개인 보호장비와 특정 품목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20일 연방관부를 통해 2022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의 제802조를 시행하기 위해 국방부 조달 규정을 수정한 임시 규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북한 등의 개인 보호장비 제한 규정은 20일부터 곧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 제802조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의 개인 보호장비와 다른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월 31일에 연방관보를 통해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임시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추가 제한 조치와 보완 작업을 거쳐 이번에 확정 고시를 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수입을 금지한 품목은 감염과 같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 보호 장비로 니트릴과 비닐 장갑, 수술용 마스크, 공기정화 인공 호흡기, 안면보호 마스크, 물휴지, 면봉, 거즈, 붕대 등 의료용품 등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동맹이 아닌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 보호장비와 기타 품목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보호장비 및 기타 특정 품목의 공급 부족은 공중보건과 일반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방부의 임무 준비 태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획득을 제한하면 국내 관련 역량의 성장을 촉진하고 동맹국이 아닌 외국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802조에 명시된 개인 보호장비 및 특정 기타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은 매우 중요하며 이 품목들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부터 2021 회기연도 사이에 국방부가 국내 사용 목적으로 체결한 평균 1,677건의 의료물품 계약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으로부터 조달된 개인 보호장비 기타 물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과 민간 분야에서 공급업체와 품목, 재료,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21일 한국과 군용기 감함 인증, 상호 인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이날 본부에서 열린 나토 항공위원회 회의에 한국 방위사업청 대표단이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항 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기관에서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나토가 아시아 국가와 감항 인증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의 이번 조치가 감항 정책 이행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상호 운영성 향상과 유럽 대서양 및 인도태평양 지역 간 항공안전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방위사업청은 나토와 군용기 감항인증 상호인증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과 북미지역 기독교인들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로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됐다 풀려난 이면수 목사는 현재 한국 내 탈북 신학생 16명과 미국과 캐나다 동부 지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뉴욕, 토론토 지역 40여 개 교회를 방문해 북한의 실상과 체험을 나누면서 미국 기독교인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탈북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고 임 목사는 설명합니다.
아이오프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눈이 열려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받은 교육이라고 했자 평생 제국주의에 대한 네, 그것밖에 몰랐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작년에 왔던 친구는 이제 군대 출신인데 군인인데 성적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자기네가 맨날 불태우던 성적인데 네. 이게 정말 고마운 성적이구나 하면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5월엔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 20곳의 목사들과 가족이 워싱턴을 방문해 이 지역 한인교회 21곳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주도한 워싱턴 통일광장 기도회 이중인 선교사는 북한의 재건을 위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선교를 하려고 돈을 다 모아놨어요. 북한이 문 열리면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는 건물교회지. 사람을 준비해야지 이게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영적 리더 중에 가장 핵심이 될 리더들이 여기 바로 이 60개, 70개 탈북 리더들이죠. 여기에 있는 미주 교회를 일으켜서 동등하게 파트너십을 갖고 우리가 이들과 동역하면서 우리 문 열릴 걸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겠다. 같이 지원을 하겠다.
미국 서부의 선교단체인 통일천사기도회는 오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2023 수르바벨 통일비전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한국의 탈북민 2세 12명을 초청해 도산 안창호 선생, 이승만 전 대통령 등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유적지와 기념관, 스탠퍼드대, 구글, 애플 본사 등을 견학하며 탈북 2세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역량 공화를 돕는 목적이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억류됐다 1년 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그 탈북자 그 자녀들, 고아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저희들이 그 사실 그 스루바벨, 왜 스루바벨이었냐면 포로, 스루바벨은 포로 2세잖아요. 포로 2세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애들한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냐? 통일 한국의 꿈을 심어주고, 너희들이 이제 그 평양에 돌아가서, 평양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예, 그 꿈을 심어주거든요.
실제로 탈북민들을 돕는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은 미국의 한인 이민자와 탈북민들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고 강조합니다. 모두 자이든 타이든 자라난 고향을 떠나 타국 등 낯선 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와 이중인 선교사는 성경에서 폐허가 된 조국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킬 때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 이민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북한의 재건에서도 탈북민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봐도 뭐 느헤미야라든가 뭐 에스다, 에스더, 에스라, 뭐 다니엘, 뭐 요셉까지 심지어 다 외국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조국을 회복시키는 일을 결정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역할이 크다.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그 좀 총매 역할을 하겠는가 하다가 아무래도 실제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이 리더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데,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건, 나라가 세워지는 게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그래요. 북한의 문제도 한 사람의 그 리더 때문에 전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고통당하고 처절한 삶을 당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살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나왔던 난민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살기 위해서 나왔던 난민들, 그들이 다시 그 나라를 살려요. 그게 바로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 에스더. 저는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북한의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해외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살아가면서도 언어와 문화 차이, 차별, 외로움 등을 극복하고 뿌리를 내린 경험이 북한의 재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탈북 신학생 16명을 인솔해 이면수 목사와 동행 중인 탈북 1세대 강철호 목사는 이런 공통점 때문에 탈북민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거의 탈북민들이 친정집에 온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미국에 오게 되면 이민자들이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힘들었는가 하고, 또 지금도 살면서는 얼마나 그 한국 사회에서 힘들게 살겠나, 이런 위로의 말들이 이 미국 사회에 한번 오게 되면 이민들의 이민 온 분들에서 우리가 받게 되면 이 고향 부모님들이 따뜻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의 애틋함을 느끼게 돼요. 대부분의 6명 신학생, 7명 신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한국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이민교회에 와서 받는다.
강 목사는 또 한국에서 살면서 받는 일부 차별과 서러움으로 쌓인 불평도 한인 이민자들의 치열한 삶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바뀐다며, 이런 배움을 통해 북한을 회복시키려는 열정도 다시 회복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유명 선교단체도 지난 3월 한국의 탈북민 리더 10여 명을 초청해 제3회 탈북민 리더십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VOA에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탈북민은 황폐한 북한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도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달엔 미주 두리아나 선교회가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을 대상으로 제10회 여름 수양회 행사를 미국 서부에서 개최합니다. 한편 매주 화요일마다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북한을 위한 통일광장 기도회를 개최하는 이중희 선교사는 워싱턴의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운동과 탈북민 교회 자매결연을 주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은 옛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무 조건 없이 유대인 포로들을 70년 만에 해방한 것처럼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세계 최강국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김씨 독재 정권에서 해방시켜주길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전선이 그어지고 70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직접 일하신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북한의 교회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각 분야에서 들어가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들어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바르게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또 그래야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들이 들어갈 수 있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헌법 68조를 통해 주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은 70년 이상 지속된 세계 안보와 안정의 방벽으로 남아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야만적인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는 나토가 분열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 생각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Faith with a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of the world, to democratic values we hold dear, to freedom itself.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적 가치, 자유에 대한 위협에 직면해 미국이 나섰으며 나토가 나섰고 또 전 세계가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반인륜적 범죄를 포함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Since this war began, I've stood with President Zelensky to declare to the world what I say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서 있었다며 나는 이 말을 전 세계에 다시 선언하기 위해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언제까지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을 포함한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이 정당한 조건으로 끝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Russia has shown thus far no interest in the diplomatic outcome. Putin still wrongly believes.
바이든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지금까지 외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푸틴은 여전히 자신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오래 갈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그들의 땅, 그들의 나라, 그리고 그들의 미래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시간이 지났지만 푸틴은 여전히 우리의 유지력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 사이의 확신과 단결이 깨질 것이라는 나쁜 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몰도바, 조지아 등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계속 싸우는 모든 곳에서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결코 더 나은 내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하루나 1년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생 모든 시간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